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또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돛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으로 고라와 다단 및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과 그 결과이며 두 번째는 4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과 그 결과입니다.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탄원으로 인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지만 16장에 들어와서 고라와 다단 및 아비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합니다.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반역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여러 가지 징벌을 당한 것만 해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믿고도 남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더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인내할 수 있으며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큐티 또 성경 공부,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 예전부터 좀 공상을 해봤었습니다. 제 나름의 상상이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마치 유리같이 맑은 바다에 스노클링을 끼고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씀이라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있으며 눈 아래로 아름다운 풍경들도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 코로 호흡하면서 또 언제든지 쉽게 물밖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 광경을 보면서 행복하고 또 감동받지만 그 손에 무언가를 잡아 올리는 일은 좀 드뭅니다. 이에 비해 성경 공부는 해산물을 잡기 위해서 뛰어드는 프리다이빙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산물을 잡아 올립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약도 많지만 나의 능력을 최대한 살펴서 숨을 참으며 구경도 하고 먹을거리도 건져 올리는 그것이 성경 공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산소통을 끼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저 밑에 있는 보석을 진주를 발견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바닷속 깊이 몸을 맡긴 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주를 찾아 내려가는 일입니다. 정한정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셨듯이 오 깊이여라고 하면서 계속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찬란한 빛을 내는 진주를 찾아서 발견해 올라오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뻐하는 작업 또는 그것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이는 작업 그것이 설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바다를 여러 교역자들이 자유롭게 프리다이빙하면서 여러 먹을거리들을 건져 올려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일 설교 또 신년 영시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그런 진주의 찬란한 광채를 근거로 또 그것을 팔아서 영적으로 먹으면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성찬을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감이 굉장히 덜합니다. 목숨을 걸 설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능력껏 다이빙을 해서 건져 올린 것들로 상하지만 않게 싱싱하게 대접하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잘 채굴하거나 발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적으로 우리에게는 오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을 때 해석할 때 항상 오역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오랜 판본조차도 한글이 아니며 또 현대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는 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이해해도 된다는 말은 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역할을 교회가 또 우리 성경 공부가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을 입은 공동체로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을 같이 해석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적용하는 일을 해내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의 외연을 높이고 깊이를 깊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들은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맞도록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교우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할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그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파악하고 전합니다. 그러면 교우님들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내놓고 또는 때때로 반박도 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라는 표어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텍스트를 더 잘 구현해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엄중하고도 귀중한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올해의 표 말씀과 또 주일 설교 말씀이라는 귀중한 진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그 전부를 자세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다이빙 실력에 맞춰서 제가 그나마 건져 올린 것들을 선별적으로 전하며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에게는 손자가 됩니다.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에게 아들인 자였습니다. 모세 역시 고핫의 손자인데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라와 모세는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는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및 온과 당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말씀에 온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모의에서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명망이 높은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포섭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마지막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뿐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찌 보면 고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교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단에 접근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5장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공격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에 즉시 감정에 압도되어 반응하기 쉽습니다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듯이 먼저 엎드렸습니다. 놀라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옳다. 알겠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즉 향로에 불을 담고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판단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대받아칩니다. 향로란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성소의 향단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사장인지를 확인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전력도 있기에 두려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 패거리들은 이 제안에 즉시 응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많은 지도자가 자신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분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 자손은 성막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었고 특별히 고핫 자손의 역할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고 특별히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높아 보이는,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제사장직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고라의 잘못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가장 큰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상에 와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들을 믿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서 위협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믿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정신지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뭔가 부족한 듯하고 뭔가 굉장히 괴로운 듯한 그 방법을 묵묵히 밟아 나가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그 중에서도 비중 있는 고핫 자손에 속하여 성물을 매도록 하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이와 비교하는 의식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고라와 함께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역시 호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말대꾸를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모세에게 내가 어찌하여 왕이 되려 하느냐 사람들의 판단력을 다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느냐라고 악다구니를 합니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위치를 갖지 못한 채 지내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비판하는 말을 보면 모세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지도력을 유혹하고자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배치도를 보면 성막 남쪽으로 레위 자손 중에는 고앗 자손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 르우벤 지파가 인접한다는 것입니다. 즉 르우벤 지파와 고앗 자손이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외적인 형식을 열심히 따르고 있고 교회와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얼마나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기 백성에서 거부당하고 또 자라나 왕실에서 버림받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지못해 그 인도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했고 백성들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거부당했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모세의 자리에 있었으면 화병으로 곧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어떤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성경의 인물로는 바울과 모세가 유의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듯이 나를 대신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오히려 자신을 즉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세속적인 가치에 찌들어 살던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착용하도록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조차도 이후에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함을 또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나를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나 멸망하려고 했던 저들을 제가 조금 책망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듯이 함께 거기에 묻히고 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못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러한 깊은 사랑과 믿음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가 그들을 이용해서 한몫 챙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각기 향로를 들고 향을 얹어 회막문에 섭니다. 그 대표자들이 어떻게 다 향로를 들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에서 쓰던 향로를 조금 고쳐서 가져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롭게 모두 제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이자 고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맙니다.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는 모든 사람을 회막문 앞에 두고 선동하여 두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 분향을 받으실지는 염두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은 그 많은 사람을 통틀어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회중을 떠나라고 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순간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회막에 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분향을 마치지 못한 채로 여호와의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후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향로를 모두 가져다가 불은 다른 곳에 쏟고 향로를 모두 모아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어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40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에게 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나 요단강의 열두 돌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듯이 그 제단을 덮은 그 놋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또는 여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영적 지도권을 두고 여러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기계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영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영적인 지도를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모세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며 항상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를 받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부르심과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줄로 알았던 사건은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찾아오면서 더 악화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오판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칠뜻이 나옵니다. 이때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번 장에서만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즉시 엎드려 주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속죄하라고 합니다. 아론은 기병을 따라서 행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잘 살펴보면 굉장히 두려우면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칠듯이 기세등등하게 온 백성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저지당합니다. 그리고 즉시 연병이 찾아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연병아리라는 욕도 있듯이 연병은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확산 속도가 급속하고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벌을 나타내는 경우로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고자 속히 달려가서 속죄하고 또 아론은 그 백성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 앞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구분선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막고자 죽음 앞에 서셨듯이 아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 섰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부인하기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얼른 속히 달려가서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죽음의 심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의료진이 모든 정부와 의료진 모두 특별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것은 없었는지 납작 엎드려 속죄하고 속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죽음을 멈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아론을 본받아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자들을 위해 사지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편견과 또 구분을 멈추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입성을 환호하다가 곧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야 죽음의 세력에 들어가야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죽음을 멈추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편 깊숙이 숨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모세와 아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조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복으로 일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돕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조금 더 주위에 신경을 쓰고 전화 한 통을 하고 한번 찾아가 보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죽음을 멈추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던 아론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은 자의 최전방에 산 자의 최후방에 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